해외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공동 성명에서 우리 일본과 한국, 미국 정상은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 후 1년 동안 3국 협력에서 이룬 대단한 진전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3국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내와 세계의 안보, 번영,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 동안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1년 전에 약속한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걸 다짐하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10번째입니다. 앞서 15일과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참석 없이 진행된 휴전협상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모여 후속 협상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낙관론을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6일 협상 종료 직후에 중재국 카타르, 이집트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1일에 제시한 휴전 원칙과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부합하는 가교적 제안을 양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중재국 사이의 협상이 진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마스가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지하드 타하 하마스 대변인은 17일 아랍 매체인 알자지라에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조건을 추가했다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휴전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이 포프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텔레그램에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8월 키이우에 대한 세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이며 정확히 6일 간격의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비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3회 연속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를 기습 공격한 이래 수두자를 포함해서 80개 이상의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수두자 마을은 전쟁 전의 인구가 약 5천 명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함락된 가장 큰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일대에서 러시아군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 군인을 포로로 잡아 러시아에 억류된 우리의 군인들과 민간인 석방을 앞당겨준 모든 군인과 지휘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크루스크를 탈환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수두주 마을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이 17.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사이 실업률 17.1%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6월에 13.2%에서 3.9%포인트 상승하면서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통계 방식을 바꾼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앞서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작년 6월에 21.3%까지 치솟자 발표를 중단하고 12월부터 학생들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제외했습니다. 한편 25세부터 29세 연령대 실업률은 7월에 6.5%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전국의 실업률은 5.2%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통계국 수치는 도시 지역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박영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8월 셋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대학가에서 전공 또는 프로그램 삭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44세와 60세 때 인간은 극적인 노화를 겪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서 미국의 선택 2024에서는 민주공화대진표와 부통령 후보의 대선 영향, 또 트럼프와 해리스를 놓고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떨지 들어봅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이어지고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영화배우 캐더린 헵번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청년 실업률. 젊은이들이 직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취업일 텐데요. 지난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13%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난 12일 세계 청년의 날에 맞춰 발간한 2024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15세에서 24세를 아우르는 청년 노동 시장이 향후 2년간 개선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에 12.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는 지역이나 성별 등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버트 홍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보고서 발표에 앞서 아랍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엔 전 세계적으로 젊은 남성의 실업률이 젊은 여성의 실업률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하지만 2023년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약 21%로 남성의 13%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보 사무총장은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의 취업 기회가 불균형적으로 낮아졌고 또 뒤처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니트 상태의 젊은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취업 상태를 니트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청년의 20.4%가 니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니트 상태 청년 가운데 3분의 2가 여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남녀 간의 차이 외에 어떤 국가나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겪게 되는 취업의 어려움도 분석했는데요. 보고서는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된 빈곤국과 부유국 간의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홍보 사무총장은 현재 저소득 국가에서는 젊은 노동자 4명 중 1명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고소득 국가 젊은 노동자는 4명 중 3명이 정규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도달한 반면 아랍 국가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두 하위 지역에서는 지난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였으며 여성은 10명 중 1명, 남성은 3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세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증대,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라지는 전공, 미국에는 세계적인 명성과 수준을 자랑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또 대학마다 전공도 다채롭죠.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대학가에서 전공이나 프로그램 삭감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이유인데요. 연방정부로부터 나오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구제 자금이 이제 중단됐고 학교 운영 비용은 오히려 더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예가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42개 학위 프로그램과 50개 부전공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음악학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 전국 대학생 정보연구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과 가을, 올해 봄 학기에 고등교육 진학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주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입학 등록률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4년제 대학의 회복 수준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률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비싼 대학 학비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서 대학에 가는 걸 포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보다 대학 입학 연령대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국제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후 회복되지 않았고요. 당연히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비용 지출이 계속 늘어나자 더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1,000명에 불과한 엘라베마주 버밍엄 서던 칼리지와 학생 수 350명의 뉴욕주 웰스 칼리지 등은 아예 문을 닫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소규모 사립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에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대형 교육기관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칸소 주립대학,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아이오와주 드레이크 대학 등은 학위 프로그램 등을 대폭 축소하고 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이 공부한 학교와 학과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할 형편이 됐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급노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었다고 하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100여 명의 성인으로부터 채취한 분자와 미생물에서 연령 관련 변화를 추적한 결과 44살과 60살에 극적인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마이클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변하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두 주요 기간이 있다며 하나는 사람들이 40대 중반에 도달했을 때고 다른 하나는 60대에 도달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5세에서 75세 연령의 108명을 대상으로 거의 7년 동안 구강과 피부, 혈액, 대변 샘플 등을 채취했고요. 이후 해당 샘플에서 RNA와 단백질, 대사 산물 등 13만 5천 개의 분자와 미생물을 분석했는데요. 분자들의 변화가 가장 컸던 때가 44세와 60세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40대 중반의 고노화 급증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의 폐경전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 분석 결과 40대 중반 남성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는 폐경이나 폐경전 40대 중반 여성에게 관찰되는 변화에 영향일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자적 변화가 왜 40대 중반과 60대에 집중되는 이유에 관해 연구진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0대의 건강을 돌보면 건강상으로 이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포함되고 또한 생활 방식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기사는요. 이 캐나다와 한국 간의 국방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일자 기사인데요. 캐나다 국방부가 한국의 합참의장과 통화해서 한국과의도 긴밀한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캐나다 국방부가 어떤 내용을 강조했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자,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총장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통화에서 캐리냥 총장은 한국과의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캐나다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이익을 중시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체제 수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국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내용인데 특히 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불안정한 태도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런 행동이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캐나다는 네온 작전과 같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영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오랫동안 유엔군 사령부에서 정전 보장 및 한반도 평화 보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캐나다가 대북 제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캐나다는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배치해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이 한반도 주변에서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감시 활동을 벌였고요. 북한은 이러한 캐나다의 감시 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자,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연구원은 캐나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래로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니우스 연구원은 캐나다가 6자회담을 지지하고 유엔 제재를 지원하며 제재 체제를 감시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는 유엔 사령부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합참 입장도 들어보죠. 김명수 합참의장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캐나다의 캐리냥 총장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를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북 제재 이행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의선 철도 시설을 해체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국 시설에 대한 철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한 교류 가능성마저 끊어버린 걸로 풀이되는데 14일자 기사입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네, 북한이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8월 13일자 위성사진을 통해서 경의선 철도 시설이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성사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로 위에 존재했던 건물 두 동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철거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에서 약 200m 거리입니다. 판문역을 기준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던 이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네,
이 건물은 가로가 43m, 세로 21m 크기인데요. 경의선 선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같은 크기의 건물도 개성공단 내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 건물도 이제는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채 아주 희미한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시설의 철거 시점은 언제로 추정되나요?
일단 위성사진상으로는 정확한 철거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7월 중순에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그 해당 건물이 온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철거 작업은 최근에 1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왜 이런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한국에서 지어진 건물이나 물품 등을 대대적으로 배제하고 철거하라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철거가 다른 움직임들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번 철거는 최근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여러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 1월에는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잔해를 완전히 정리했고요. 4월에는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옆에 있는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네.
또 6월에는 한국 회사 소유 부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현재는 3, 4층짜리 건물 형태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또 공터에서 버스와 승합차 등이 식별되고 있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에 관한 기사입니다. 13일자인데요. 최근 유엔의 여러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5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5월 22일에 북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구금시설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서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이 서한은 60일 후에 공개되는 유엔의 관행에 따라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12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 잠깐 볼까요?
예. 이번 서한에는 특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겪는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젠더 기반 폭력, 고문, 초법적 살해 위험 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 그룹의 제131차 회의에서 제기된 세 건의 긴급 사례도 북한과 중국에 전달됐습니다.
네. 서한의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던데요.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한에 언급된 사례 중에 하나는요. 2019년에 중국 지린성 통화시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서 팔려간 여성이 강제로 임신한 뒤에 심한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에 여러 구치소를 거쳐서 2023년 9월에 강제 북송된 사건입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는 2013년에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후에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3년 10월에 강제 북송된 여성의 이야기고요. 이 외에도 2016년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두 자녀를 임신한 후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밀수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2023년 10월 첫째 주경에 강제 북송된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 강제 송환된 사람들 사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국가 보위성의 초기 신문 과정에서 몸수색과 구타를 당하고요. 특히 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초기 신문은 탈북 이유와 해외 활동 또 한국이나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고요. 반역 행위로 간주될 경우 국가보위성 구금시설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후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은 국가보위성이 단독으로 내리고요. 이곳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엔 측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북한의 서한을 통해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와 그들의 운명,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수감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네.
또 6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한이 지나면 최초 서한과 북한 정부의 답변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 측에서는 이 서한에 어떤 반응인가요?
북한 대표부가 6월 17일자로 유엔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이 답변에서 북한은 유엔의 서한을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고 강하게 비난했고요.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네.
또 유엔 인권기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네. 이런 대응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유엔의 이번 서한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가별 보고관 제도를 문제 삼지만 림 알살렘 보고관과 같이 이 주제별 보고관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네.
스칼라투 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적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북한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16일자 기사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고위 관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반응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참배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유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역내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특히 미한일 3국의 협력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참배가 오히려 관계를 후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무부는 또 지난 3년간 미한일 정상들이 보여준 협력의 그 모범을 강조하면서 이번 참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반응 들어볼까요?
예. 일본 정부에서는 참배가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 정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예.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번 참배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반복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일본 지도자들에게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은 이러한 자세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인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야스쿠니 신사에는요. 종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18명의 A급 전범과 약 250만여 명의 전물 자 위패가 합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신사 참배는 특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민주공화 대진표와 부통령 후보의 대선 영향 그리고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을 놓고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떨지 들어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러닝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와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 각각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 진영은 특히 젊은 층에서 유권자들의 열의와 지지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젊은이들의 선택은 누가 될까요?
민주공화 대진표 확정. 부통령 후보 대선판도 바꿀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소개했습니다.
In his state, he has been a model chief executive, and with his experience,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 주의 모범적인 최고 경영자였다며 이런 경험으로 팀 월즈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의 정치 기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부통령 인선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Historically, the vice president in terms of the election does not have any impac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부통령은 선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모든 게 대통령 후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부통령의 역할은 종종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력 승계 서열 1순위지요. 또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Their role is really to act as a subordinate to help
부통령 학자인 조엘 골드스탄 씨는 부통령들의 역할은 실제로 부하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고 추진하며 국가와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역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골드스탄 씨는 부통령 인선이 어느 정도는 대선 캠페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Bill Clinton's pick of Al Gore in 1992 was a very good pick.
예를 들어 지난 1992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엘 고어 전 부통령을 지명한 건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젊은 남부 출신 중도주의 베이비붐 세대 조합은 세대 교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반면 골드스탄 씨는 나쁜 선택의 예로 지난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을 들었습니다.
And she really became a figure who was parodied during the campaign.
페일린 후보는 캠페인 기간 내내 풍자와 휘하의 대상이 됐고 결국에는 맥케인 후보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맥케인 상원의원이 패배한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분석가 피터 로즈 씨는 J.D. 벤스 후보는 공화당이 하는 이야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arrative they're telling that is, you know, there used to be an America in which if you worked hard and played by the rules.
예전에는 미국에서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면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이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미국이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공화당에게 투표하면 그런 미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화당이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부통령 후보들이 선거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은 현 부통령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그들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미국 유권자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말이죠.
The reasons why young people are a little bit more
dubious about showing up this election cycle.
청소년 행동연맹의 루디 거레 씨는 젊은이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데 좀 더 주저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좌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많은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흥분의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치단체인 미국을 위한 우선순위의 닉 아하메드 씨의 설명입니다.
The numbers with young voters in particular were great. On enthusiasm especially.
열의에 있어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숫자가 매우 높은데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의사가 하룻밤 사이에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9살 셀레스트 갈베즈 씨도 이런 변화로 인한 활력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I was like not really planning on even voting in the first place.
갈베즈 씨는 애초에 투표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한 지금 우리가 여성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어 더 흥분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흥분은 신규 유권자 등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vote.org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한 후 7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이 중 거의 85%는 18세에서 84세 사이의 유권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젊은 유권자들, 특히 젊은 남성들도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A lot of them don't find that the U.S. economy as a whole works for them.
닉 아하메드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경제 전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기록적인 일자리 증가와 바이든 대통령이 창출한 엄청난 수의 일자리에 관해 얘기할 때 그들 자신은 그 틀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26살 프랭키 러셀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The way to get my age is that you gotta talk to my age group. You can't be running the same.
젊은 나이대를 얻는 방법은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것이란 설명인데요. 낮은 세금, 총과 신앙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행동연맹의 루디 거레 씨는 좌절과 무관심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Young people actually understand what's happening in politics. They care about what's going on. They're just
젊은이들은 실제로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선거 과정 참여를 통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변화는 분명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궤도가 투표함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11월에 젊은 유권자들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이어갑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완전히 철수할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베트남 전쟁과 전쟁이 미국인들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 역시 높았습니다. 일부 정치 관측통들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97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조지 맥거번 상원 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는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공화당 대의원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에 관한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닉슨 후보에 대한 과격한 공격은 오히려 유권자들이 맥거번 후보를 극단주의자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큰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던 두 번째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건물 침입 사건으로 넘어갈 뻔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이 치러지기 몇 달 전 민주당 선거본부에 침입한 혐의로 5명이 체포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정보를 훔치려고 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초 언론사 기자들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됐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은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백악관 관리들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1973년 4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 법무부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워터게이트 관련 정부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1973년 5월에는 상원특별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전직 백악관 법률 고문이 주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73년 7월에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닉슨 대통령의 대화 내용과 전화 통화 내용이 비밀리에 녹음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 사건을 지휘한 중앙정보국 CIA 직원과 연방수사국 FBI 직원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FBI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녹음 테이프를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상원특별위원회는 닉슨 대통령에게 녹음 테이프 일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할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한 연방판사는 닉슨 대통령에게 녹음 테이프를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미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하며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지지하며 녹음 테이프를 넘기라고 명령했죠.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결국 1973년 10월 닉슨 대통령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담당 특별검사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닉슨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를 대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닉슨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973년 말 닉슨 대통령 행정부의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영화배우 캐더린 헵번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헵번은 80세가 넘을 때까지의 긴 세월 동안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독립적이고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했으며 연기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배우였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횟수가 가장 많은 배우입니다. 4번이나 받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의 영화와 대중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 동부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헵번은 명성 높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캐슬은 마사 휴터는 낙태권을 비롯해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분이었습니다. 헵번 부부는 자녀들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자신의 진보적 의견을 과감히 발표하곤 했습니다. 의사 헵번은 운동을 중시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캐서린 헵번은 운동을 잘하는 여성이 됐습니다. 헵번은 승마, 수영, 골프, 테니스 등을 잘했습니다.
헵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 영화에서 가족이 자신을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아이로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m an eccentric. No, I'm just something from New England. That was very American and brought out.
나는 자신을 괴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대단히 미국적인 동부 지방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주 지적인 두 분에게서 일종의 인생 최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928년 펜실베니아의 명문 브린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뉴욕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 조그마한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던 해에는 루즈로 웍든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두 해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나중에 루들로우의 지원이 자신의 초기 생애에 매우 중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 헵번은 보통의 여배우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헵번은 몸이 가냘프면서도 근육이 있었습니다. 말씨는 동부지방 억양이 강했습니다. 생각과 행동도 매우 독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던 시대에 헵번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독립적이거나 진보적인 견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헵번은 그 후 RKO라는 영화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첫 영화는 1932년에 나왔습니다.
다음 해에는 영화 모닝 글로리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은 이 영화에서 에바 러브레이스 역을 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무대에서 싸우는 여배우 역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 역에 별로 감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헵번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대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의 에바는 유명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빠른 헵번의 말은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I don't want to use my family name because I should probably have several scandals while I live and I don't want to cause them any trouble until I'm famous when nobody will mind. That's why I must decide on something at once.
1930년대 영화 비평가들은 헵번에게 찬사도 보내고 비판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말투를 가졌다고 비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할리우드에 신선하고 신명나는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헵번은 자신의 방식대로 할리우드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개성을 지닌 인물 역을 맡길 좋아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다른 여배우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다르게 하고 사진사들이 섹시한 모습을 찍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열심히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말까지도 그녀는 대중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작자들은 그녀를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헵번은 쉽게 포기하는 여성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헵번은 브로드웨이에서 필라델피아 이야기라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의 친구 필립 베리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극본을 썼습니다. 이 연극은 돈 많고 아는 것이 많은 트레이스 로드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영화에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좀 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했던 과거의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헵번은 즉시 이 작품의 법적 소유권을 샀습니다. 헵번은 이 연극이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1940년 드디어 필라델피아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헵번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야기의 한 장면, 주인공 트레이시 로드가 새로운 친구인 작가 맥컬레이 카너를 만나는 대목입니다. 트레이시는 이제 막 친구의 책을 읽고 그가 큰 인물이라는 데 놀라고 있습니다.
These stories are beautiful. Why, Connor, they're almost poetry.
Well, don't kid yourself, they are.
I can't make you out at all now.
Really?
1942년 캐서린 헵번은 올해의 여성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 배우 스펜서 트레이시와 함께 출연한 9편의 영화 중 첫 번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소문난 커플이 됐습니다. 이들이 출연한 영화는 대부분 성격이 강한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헵번과 트레이시는 함께 출연할 때 마술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둘 사이의 사랑이 대중에게 철저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스펜서 트레이시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부인과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헵번과 트레이시는 20년 이상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헵번은 한때 다른 남성을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유명한 거부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그러나 생애 내내 사랑을 유지한 남성은 스펜서 트레이시였습니다.
헵번의 가장 유명한 연기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여왕입니다. 헵번은 1951년 유명한 남자 배우 험프리 보가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 강에서 배를 타며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현명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묘사하는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1967년 헵번은 마지막으로 스펜서 트레이시와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알려진 Guess Who's Coming to Dinner였습니다. 이 영화 촬영 후 수주 만에 트레이시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두 번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겨울의 사자, A Lion in Winter로 세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헵번은 70대 중반에 출연한 황금 연못, On Golden Pond로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도 헵번은 계속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때는 여러 편의 영화 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도 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2003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모교인 브린마 대학에는 캐서린 헵번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영화, 극장, 여성의 권리, 시민의 책임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여배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화와 연극 무대에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은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